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시편 51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5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대전도 집회를 할 때 CLF 모임을 함께 하면서 전 세계 지도자급 되는 각 나라의 기독교 대표가 되고 지도자급이 되는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CLF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올해 더 많은 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년 CLF를 할 때 이 목사님들을 초청해 와서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작년이 2017년도가 기독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하는 해였습니다. 1517년에 독일에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정말 이 500주년 공동 기자회견은 정말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를 못했었는데 어느 날 방무사님께서 해외에서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하셔서 이번 대전도 집회 때는 각 나라에 대표급 되는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해외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선교회가 얼마나 위상이 높은지도 알리고 그분들 간증을 듣고 또 말씀을 들으면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 그래서 시작을 했었는데 아무도 500주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또한 다른 교단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외 목회자들을 초청해 와서 이런 일들을 하려고 생각을 못했죠. 우리만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주년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러 언론에서 이 기사를 다뤄줬고 올해 500주년이 지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뒤를 돌아보면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기자 회견을 가지면서 올 봄과 다르게 이번 대전도 집회 기간에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굉장히 또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통 통신사에서 뉴스를 올려놓으면은 여러 언론에서 그걸 가져가서 기사로 이렇게 내는데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마치고 오는 길에 아직 체육관까지 도착을 안 했는데 어떤 언론사에서 공동 기자회견한 기사를 올렸는데 그 언론사를 딱 보니까 국민일보인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국민일보에서 그냥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또 박 목사님까지도 뭐 이제 왼쪽에서 몇 번째 이제 박옥수 목사님이 주제 발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지명하면서까지 그렇게 목사님 기사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야 이제 언론에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물론 그 이후에도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언론에서 공동 기자회견한 기사가 올라와서 우리가 다 못 볼 정도로 우리 건데도 우리가 다 못 볼 정도로 많은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많은 부분들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기독교가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대표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다 문제가 있어서 언론에서 또 아니면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문제가 되면서 그래도 뭐 순복음교회 문제가 일어날 때는 그래도 순복음교회니까 또 감리교회 문제가 일어날 때는 그래도 감리교회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장로교 대표급 되는 목사들에게 문제가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망을 하고 이번 박옥수 목사님 출판 기념회 때 이수성 전 총리께서 오셔서 또 축하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이분도 한국의 한 유명한 교회 목사님을 존경했었는데 아, 이번에 사건이 일어나서 문제가 되는 걸 보면 참 실망스럽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언론에서는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더 잘 알고 있고 더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에 한 기독교 신문에 전에는 박옥수 목사님 집회하는 광고조차도 내주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번에는 사설로 목사님 글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 그냥 목사님 사설이 나왔구나 목사님 글이 신문에 기독교 신문에 나왔구나 이것이 아니라 이제 그만큼 한국 교계가 이제 무너져가고 있고 세울 만한 대표급 되는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표급 되는 목사님을 사설에 이렇게 글을 실어야 되는데 그분들 글을 실었다가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울 만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박옥수 목사님 1분 설교가 유튜브에 나갔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1분 설교를 듣고 또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 보니까 한 15만 회 정도 조회가 되고 이제 조회가 된 게 아니죠. 들었죠. 그걸 그냥 조회만 하면은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들은 사람들이 1분 설교기 때문에 짧죠 보면은 매일같이 그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메시지에 관심을 갖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1분 설교를 만들어서 내보냈지만은 이게 이렇게 인기가 있을 줄은 몰랐는데 그 짧은 그 메시지 안에 복음의 핵심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동안 우리가 우리 복음이 참된 복음이다 우리께 좋다고 맛을 보여주지는 못했는데 맛배기로 1분 설교를 통해서 복음의 정확한 복음을 나타냈을 때 누구나 아, 정말 그렇구나 죄가 없어진 게 맞구나 그렇게 반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는 걸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체육관 집회를 한 목적이 뭐였냐면은 누구나 와서 들어봐라. 그리고 누구나 와서 말씀을 듣고 가라고 체육관 집회를 마련했었는데 이제는 많은 목사님들이 외부에 다른 교단의 많은 목사님들이 조용히 와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요. 물론 개인 상담은 하고 가지 않지만은 그런 분위기로 돌아서면서 특히나 우리가 CLF에 초청해 온 목사님들은 특정한 교단의 목사님들이 아니잖아요. 각계 각청의 다양한 교단, 교파, 여러 교단에서 여러 교파에서 목사님들 오시는데 이건 우리가 뭐 어떤 우리와 그동안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특정 교단의 목회자들 초청해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아, 전 세계에서 우리 기쁜 소식 성교회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박수 목사님이 전한 이 복음을 참된 복음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사실 우리가 CLF 모임을 집회 둘째 날 오후 시간에 갔습니다. 화요일 날 오후 시간이 되죠. 근데 발표하는 목사님들 발표 시간이 있는데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발표 시간이 됐는데 앞쪽에서 시간을 좀 많이 길게 한 보통 한 6분 정도 발표를 하라고 시간을 드리는데 통역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시간이 많이 오버되죠. 한 목사님이 나와서 자기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다면서 2분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뭔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신학 박사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로 일을 하고 있다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뭔 또 신학적인 이야기를 또 하려고 자신이 신학 박사라는 이야기를 내세우나. 보통 이제 자기가 신학 박사라는 걸 내세울 때는 아, 히브리어로 어떻고 뭐 킹 제임스 버전에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로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길을 의심할 만한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신학 박사지만은 둘째 날 오후 시간이니까 첫째 날 저녁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들었고 둘째 날 오전 시간에 말씀을 듣고 CLF 발표를 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처음 들어본다. 본인이 신학 박사였지만은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쳤지만은 목사님 말씀 두 시간 딱 들어보고는 내가 이런 말씀을 처음 들어본다면서. 어제 집회 참석하셨던 분들 셰르프 목사님 중에 한 분 간증하시는 이야기 들었죠? 영상 채팅에 특별 초대석에 인터뷰를 하셨는가 봐요. 바우스 목사님이 크, 목사님 얼굴에 빛이 납니다 하고 이렇게 했는가 봐요.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금방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얼굴에서 빛이 안 나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동안 죄에 매여서 정말 죄인이라는 크게 갇혀 살아오다가 죄에서 벗어나서 그 표현을 하는데 참 짧은 시간에 얼마나 표현을 잘 하시는지 우리 모두의 마음에 기쁨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온 분 한 분 한 분 간증을 들어보면 너무 복된데 원래 우리가 매 시간마다 인사 말씀만 하게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금요일 날이죠.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 목사님, 박목사님께서 야, 우리 CLF 목사님들 간증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면 어떨까? 간증 한번 했으면 좋겠다. 누가 구원 간증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그 CLF 담당 목사님들한테 오늘 저녁에 CLF 목사님 중에 구원 간증할 분 한 분 추천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이제 CLF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누구를 할 건지 막 또 그까지는 또 체크를 안 해본 거예요. 누가 간증을 하면 좋을지를.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식사를 하러 들어갔고 아마 그 간증할 사람을 찾는다고 아마 수소문을 막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목사님하고 식사를 할 때 CLF 목사님들을 한 네다섯 명 정도 같이 식사를 합니다. 돌아가면 한꺼번에 다는 못하니까. 근데 이번에 몽골에서 전 환경부 부장관님이 참석을 하셔서 이분은 CLF 참석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인천 송도에 뭐 환경 그런 국제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몽골 울란바트라 공항에서 우리 몽골 선교사님 김상수 선교사님 우연히 만난 거예요. 비행기를 같이 타고 오게 되면서 한국에 와서 그럼 너 왜 가냐? 한국에 뭐 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대중도 집회가 있고 또 이런 바구스명사 행사가 있어서 간다. 그 이분이 아, 나 낮에 회의하고 저녁에는 시간이 된다고 그분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첫날 이분 김상수 목사 이분 복음 한번 들은 적 있냐고 하니까 전에 몽골에서 한번 교제한 적이 있고 복음에 대해서 아직 확신은 없지만은 전한 적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첫날 이분을 만나서 복음 교제를 또 해드렸어요. 이분이 저녁마다 이제 시간을 내서 계속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에 히브리서 10장 중심으로 박목사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 히브리서 10장의 어떤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히브리서 10장을 자세히 풀어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탁 갖게 된 거예요. 그 식사를 하고 식사를 마쳤는데 이분이 원래 한국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이렇게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먹냐고. 그 목사님, 아니라고. 여러분들 이야기 먼저 하라고 시간을 주는 거라고요. 아,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좀 이야기를 해도 되겠냐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아, 이분이 또뭔 이야기를 하려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나. 이분이 구원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와서 이 세미나 때문에 왔지만은 이 집회에 참석해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이분 간증하면 되겠네. 그래서 그밥 먹으면서 이분 구원 간증으로 딱 이렇게 선택이 됐습니다. 밖에 가보니까 CLF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누구를 구원 간증시킬 건지 몰라고 고민하고 있던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정했습니다. 누구요? 아, 예. 식사로 같이 들어간 전 환경부 부장관님이 간증하시기로 했다고. 그 이분이 나와서 간증을 전체 앞에서도 간증을 했잖아요. 참 짧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간증을 하시는지. 이분이 간증하시기를 세상에 선한 사람이 잘 없는데 몇명 있대요. 조금 있대요. 그 중에 한 명이래요. 자기가. 보통 사람들이 자기 선하다고 그렇게 이야기 못 하는데. 그 이분이 몽골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몽골 사람한테 막좀 손해를 끼치고 나쁘게 하는 걸 보면서 그 피해자 측에 서서 싸운 거예요. 그러다가 고발을 당해가지고 이분이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명성, 지위, 모든 걸다 잃어버린 거예요. 감옥에 가서 진짜 자기 마음에 막 원망이 되더래요. 야,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나쁜 짓한게 아니고 내가 정의 편에서 싸웠는데 왜 감옥에 오냐? 그러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접하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을 믿게 됐대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은 믿게 됐지만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번 집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마음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의롭게 된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진 거예요. 너무 은혜롭고 좋더라고요. 사실 몽골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선교하기에 사실 총장님들도 여러분 오시고 또 몽골에 여러 가지 일이 되지만 몽골 아직 사회주의에다가 지금 종교 비자를 굉장히 까다롭게 지금 하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핍박이 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는 반면에 하나님이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참 놀라운 또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관님이 너무 확신 있게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복음이 참된 복음이고 이렇게 죄에서 벗어난 게 참된 구원인 분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CLF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그래도 다 교단 대표고 연합회 회장이고 비숍이고 이러니까 이좀 체면을 좀 차리고 막이 복음이 맞는데도
내가 잘못되고 이 복음이 참된 복음입니다. 나 이제 구원받은 이 소리를 잘 못하고 좀 숨죽이고 있었는데 전직 장관인데 부장관님이신데 그런 분이 딱 나와서 딱 터치고 나와서 나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하니까 CLF에 참석한 목사님들이 힘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 저런 장관님 같은 저런 높은 분도 자기 구원 아니었다고 탁 이야기를 하는데 야, 이 목사인데 우리가 양심을 속이고 이렇게 앉아있어 되겠냐면서 터치고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분위기가 팍 바뀌면서 체면 차리고 있던 목사님들이 이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 그 장관님이 오셔가지고 셰리프 목사님들 머뭇거리고 있는 마음을 다 딱 터쳐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간다에서 오신 목사님하고 이분도 그 나라에 가면 큰 목사님이고 큰 교회 목회자이신데 자 이분에게 로마서 7장과 8장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행하는 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가는 죄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가는 죄라는 것을 깨닫는 이게 참된 회개죠. 보면은 가룟 유다의 회개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난 이후에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고 그래서 내가 범죄했다고 하는 오늘 한국 교단에서도 자범죄라고 하는 스스로 죄를 범했다고 하는 이건 가룟 유다식 회개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행하는 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가는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참된 회개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로마서 8장 1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런 확신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 전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한 법을 깨닫는다. 그러면서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 의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과 내 마음의 법과 늘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싸움에서 내 마음에 있는 법이 늘 지기 때문에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가서 늘 정죄함을 받는 삶을 살다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으로 옮겨지 어떻게 이렇게 옮겨지는지 아느냐. 자세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언젠가 어떤 사건 때문에 미운 사람이 생겨서 막 그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이 막 올라와서 이 마음을 어떻게 없애보려고 금식 기도를 했대요. 이틀 동안 금식을 하니까 그 마음이 좀 사라지더래요. 그 이틀 동안 금식하다가 이제 금식을 끝내고 나니까 다시 또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또 마음에 정죄가 돼서 야 내가 목사인데 그 마음에 정죄되는 마음이 해결이 안 되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복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로마서 8장 말씀 로마서 7장과 8장을 이어서 복음을 전해줬을 때 이분 마음에 이래서 정죄함이 없다고 하네요. 사실은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내 마음에는 늘 정죄함이 있는데 말씀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안 맞더래요. 말씀하고 자신의 마음하고 야 이제 왜 사도 바울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지를 알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로마서 7장, 8장 이 복음을 전하면 너무 재밌는 것이 단순한 복음인데 너무너무 명확하게 사람들 마음의 죄에서 정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이 지체 속에 역사되어지는 죄의 정욕에서 벗어나려고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법을 바꾸길 원하셨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하나님이 나리를 내와 저희와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 새 언약이 마음에 하나님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새 언약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겠다는 히브리서 10장 말씀인데 이번에 목사님 히브리서 10장을 자세하게 전해주셨기 때문에 너무 또 이야기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 마음에 그러면 나도 이제 정죄함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던 늘 그 마음에 정죄하면서 내가 벗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내년 4월 달에 자기들 교단 목회자들을 다 모을 건데 그때 오셔서 목사님 꼭 한번 말씀 전해주시오. 우리 목사들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마음에 이 정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들 너무 순수하고 좋은 거예요. 그 나라에 가면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이고 밑에 수백 명의 목회자들을 데리고 있는 비숍 목사님들이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또 뭐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뭐는 그런 대표급 목사님 전에 왔던 대표급 목사님 하고 이야기를 아이 그분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할 정도로 그런 목사님들도 많은 거예요. 자,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보면은 그 급이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 급인지를 한 분 한 분 와서 변화받는 걸 너무 감사하고 제가 또 브라질에서 오신 목사님을 만났는데 따님하고 같이 데리고 왔어요. 이분은 목사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지위도 가지고 있는데 딸도 시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시고 이분들에게도 또 자세하게 복음에 대해서 또 풀어드렸고 로마서 7장 8장 복음 제가 그 도표로 이렇게 설명하는 복음 말씀 전해드리면 너무 쉬우면서도 너무 명확하게 정죄함이 없는 이 믿음 가운데 들어가는 부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보면 너무 재밌어요.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 목회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리가 아니고 또 그냥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더 너무 명확하게 이들의 마음의 세계를 짚어줄 수 있는 말씀이 있고 또 마인드 교육이 있잖아요. 이번 수요일 날 마인드 교육을 했었는데 다음번에는 첫날부터 합시다. 목회자들 오면 처음부터 마인드 교육부터 합시다. 마인드 교육이 참 이게 새로운 신묵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폭탄이 있는데 옛날 폭탄은 폭탄을 투하할 때 잘 맞춰야 이게 폭탄이 떨어지면서 제자리에 폭격이 되는데 요즘은 스마트 폭탄이 있습니다. 스마트 폭탄은 GPS 위치 입력을 시켜놓으면 그 자리에 가서 떨어지는 폭탄이 스마트 폭탄이고 그보다 더 좋은 폭탄이 뭐냐면 미사일이죠. 좌표만 입력해주면 멀리서 몇백 킬로 혹은 몇천 킬로 밖에서 발사를 해도 정확하게 그 좌표 지점에 가서 폭탄이 떨어지니까요. 신무기죠. 이 마인드 교육은 이 목회자들에게 또 신무기와 같은 거예요. 전에는 제가 마인드 강연만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이 신무기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일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제가 페르난도 루고 전 대통령에게 복음 전한 거, 키르바시 대통령에게 복음 전한 일들, 또 짐바브웨이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9,000명의 교장 선생님들 앞에서 또 말씀을 전하는 일들, 이제 우리가 정부의 중심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이라도 캐톨릭 국가의 개신교 목사님들은 그런 중앙에 들어가서 뭔 일을 하질 못해요. 힌두 나라, 뭐 인도에서 온 분도 마찬가지고 또 공산주의 국가에서 온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러시아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목회를 몇십 년을 해도 그 정부의 대학이나 정부 관계자들에게 뚫고 들어가서 행사 한 번도 못하는데, 아니 기쁜 소식 선교에서 오신 목사님들은 뭐 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들어가서 정부 관청에 들어간다든지 고위 간부들에게 교육을 한다든지 대학에 들어가 교육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마인드 교육은 또 새로운 신무기인 거예요. 이걸 막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인드 교육과 접목된 복음에 관한 이 또 마인드 교육을 해주면 이분들이, 야, 이 마인드 교육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신무기를 보는, 재래식 폭탄만 보다가 미사일 기지에 와가지고 우리 미사일을 보고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목사님들 마음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고 이분들이 변화되어서 우리와 함께 일을 하자고 하고, 여러분 전 세계가 문을 여는데 우리가 일을 하면 한편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은 또 뒤를 돌아보면, 지난 월드캠프 때 800명의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거기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다 귀한 분들인데 우리 손이 못 미치는 거예요. 우리 진행부 목사님들, 또 지역장 목사님들, 장관들, 또 그 다음에 총장님들, 뭐 장관님들하고 이런 쪽에 붙다 보니까 CLF 목사님들은 손도 못 쓰고 그냥 참석하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나마 이렇게 대전도 집회 때 불러서 모시고 이렇게 하니까 세밀하게 교제도 되고 이런데, 다음번에는 서울 대전도 집회뿐만 아니라 모든 대전도 집회 때 CLF 목사님들을 모셔가 그렇게 이 한 50명씩 하면 10군데 하면 500명 되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모시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또 이번에 민박을 한 형제 자매님들도 너무 좋대요. 왜 좋으냐, 장관님들 오시고 총장님들 오시면 그냥 인사만 하고 뭐 이렇게 한국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CLF 목사님들이 오니까 교제를 할 수 있잖아요. 성경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좋대요. 해본 분들이. 앞으로 우리 인천에 대전도 집회 할 때도 CLF 목사님들 초청해 와서 여러분 집에 다 민박하면 되겠죠? 예. 대답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진저. 에이 목사님, 우리 집은 작아가지고 그런 손님들을 못 모십니다. 대답하면 하나님이 큰 집 주셔요. 보면은 여러분 집에 모시면 되겠죠? 예. 아, 그럼 얼마나 많은 분들 모실 수 있겠나. 그러니까 너무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회개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죄 용서를 빌어야 되지 않느냐, 이건 교리를 따라간 게 아니에요. 이런 교리를 사람들이 따라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단에게서 쏘가 있고 그게 사람들의 양심에 맞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의 양심에 맞는 게 뭐냐면 죄를 지었으니까 죄 용서를 비는 게 양심에 맞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그렇습니다. 미신에서도 그렇습니다. 집안에 우환이 닥치면 아이고 내가 뭔 죄를 지어서 이런 우환이 닥치는고, 또 뭐야 뭘 잘못해서 신을 노엽게 해서 이런 우환이 닥치는고, 찾아봐도 특별한 죄가 없으면 어디까지 갑니까? 전생까지 돌아가서 전생에 뭔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고. 그게 사람의 양심인 거예요. 자, 사람들의 양심에서 그게 맞으니까 그걸 추구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양심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에, 영혼에 반응하는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 우리 인간의 양심에 사단이 이 양심을 오염시켜놨기 때문에, 양심을 더럽혀놨기 때문에 더러운 양심인데도 그 양심을 따라가요. 그러나 그 양심보다도 더 우리 영의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주셨고 이 영의 본능, 이건 뭐와 맞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과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어떤 욕심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어떤 그런 욕구가 있고 양심의 어떤 그런 소리가 있는데 그 너머에 영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영과 화답되어지는 말씀이고 우리 영혼을 향하여 하는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을 때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했습니다. 이 시편이 언제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보충 설명을 요즘 성경에서는 해주고 있는데, 이 성경 구절은 아니죠. 이 성경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을 요약해가지고 보여주는 이런 성경이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성경이 있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 시편 51편을 이해하기 쉽도록, 이것은 다윗이 지은 시고 이것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제 와서 책망하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한 거다. 이 시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에 시편 51편 1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다윗은 3절에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은 내가 실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수를 했다는 것하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실수했다는 것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인데 잘못해서 죄를 지었을 때 실수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 말은 다윗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늘 다윗의 마음에는 늘 이 죄악이 있었고 죄에 시달리고 있었고 죄에 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범죄해서 드러난 건 이번에 드러났지만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는 시각,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 것처럼 그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 다윗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실수해서 죄를 지었다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때로 잘못을 하면 내가 이번에 실수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딸 수 있는데 금메달을 못 땄을 때 실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대회 나가서 너무 긴장을 하는 바람에 실수를 했다. 평소에 연습을 할 때는 훨씬 더 좋은 성적이 나왔는데 실수하는 바람에 연습할 때만도 못하게 형편없는 성적이 나와서 금메달을 못 땄을 때 그때 실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이번에 실수했다, 우리 안에 바세바를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가 아니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악을 행하는 걸, 인간이 거스리는 것, 인간이 대적하는 것, 그 모든 것이요 실수한 게 아니에요. 항상 그 속에 있는데 드러난 거예요. 마치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에 거스리고 거역하는 이 본성이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하여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이 마음이 항상 내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4절 말씀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혼돈하는 경우, 잘못 오해를 하는, 이해를 잘못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니라. 이것은 다윗이 주께서 나를, 주께서 말씀하여 나를 의롭다고 하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 나를 순전하시다 할 거라고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실 때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당신의 판단이 맞습니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다윗이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이 의롭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판단하시든지 그 판단은 순전하십니다, 깨끗합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이런 죄를 짓고 나서 다윗의 마음에 명확하게 선이 꺼진 게 뭐냐면은 당신의 판단이 옳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선이 딱 꺼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더 이상 자신의 판단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판단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옳다고 믿은 이 다윗,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이 마음 하나가 다윗의 인생 전부를 복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말라, 네 아들대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겠다 했을 때, 아니, 그러면 뭐 하나님이 나를 뭐 성전 건축하는 일에 들어 쓰지 않으니까 나는 뭐 성전 짓는 일에 할 일은 없네, 그러고 노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재료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전에 어마어마한 황금의 집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금과 은이 들어가는데 그걸 다윗이 다 준비를 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큰 일을 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한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게 뭐냐면은 다윗의 마음에서 내 판단을 안 믿고 말씀의 판단을 믿고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 이 시편 51편 4절이 다윗의 삶 전부를 바꿔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인간에게 지혜를 주고 사고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이런 지혜를 줬는데 왜? 그건 더듬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한 건데 어느덧 인간이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사실 아이가 태어날 때는 마치 컴퓨터에 하드디스크에 아무런 것이 저장되어 있지 않는 그 컴퓨터 저장장치에다가 많은 정보를 넣고 많은 걸 넣으면서 거기에 많은 정보가 쌓이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백지 상태에 태어나서 많은 정보가 입력되어집니다. 말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려서 말을 배우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지식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철학도 배우고 여러 가지 노하우도 배우고 많은 걸 갖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놓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알아보고 계산해보고 해서 결정을 짓고 받아들이고 행동에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와서도 신앙을 하면서도 이 신앙에서 또 역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살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우리나라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정년퇴직을 하던 명예퇴직을 하던 대부분 한참 집안에 돈이 들어갈 때고 자녀들이 커서 학비가 들어갈 때고 대학을 다니고 뭐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갈 때니까 퇴직을 하고 나서 그냥 집에 앉아서 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해방을 맞았는데 해방 당시에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47세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를 보면은 평균 47세였으니까 정년 퇴직을 하고 나면 인생 다 산 거예요. 정년 퇴직하기 전에 죽거나 정년 퇴직하고 나서 뭐 몇 해 살다가 쉬었다가 죽거나 이게 이제 인생이었습니다. 1970년대가 되어서 평균 수명 60세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1970년도 하면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때 평균 수명이 60밖에 안 되었습니다. 자, 지금은 평균 수명 8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실버들, 아이고, 내가 다 살았구나. 그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명이 10년마다 5년씩 늘어나요. 그래서 옛날 비해가지고 나이가 반밖에 안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2년 지나야 한 살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엄청 좋지요? 예? 1년 지나면 한 살 먹는 게 아니에요. 2년 지나야 한 살 먹으니까 훨씬 더 오래 사실 거니까 걱정 마십시오, 보면은. 예. 자, 근데 지금 80세 시대가 됐는데 정년 퇴직을 하고 나면은 30년이 더 남는 거예요.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동안 모아놓은 걸 가지고 자영업에 뭔가 뛰어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영업한다고 사업한다고 뛰어들었다가 망하는데 왜 망하느냐. 이제 뭘 할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장조사도 해보고 뭐 뭘 할까 해서 하는데 평균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뭘 하면 좋을까 자영업 뭔가를 해야 되겠나 생각하는 그 시간이 얼마 동안 생각하냐면 평균 72일 동안 시장조사를 하고 뭐 할 건지 준비를 하고 창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망한대요. 95%가 망한대요. 전라남도, 전라도에 가서 창업하지 말라는 이야기, 왜? 98%가 망한답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그동안 벌어놓은 평생을 벌어놓은 재산인데 심사숙고하겠지요. 그러나 거의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자영업을 해서 성공하고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처럼 될 거라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희박하죠. 사실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축구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막 축구선수하고 싶은 게 누구 보고요? 성공한 사람들 보고, 유명한 축구선수들, 성공한 선수들 보고 하잖아요. 아마 그 위치 가운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5%도 안 될 겁니다. 초등학교 축구선수들, 중학교 축구선수들 그 중에서 5%도 안 되는,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지만은 아주 소수만 그 위치까지 올라가, 거의 다 망한다는 거죠. 근데도 그걸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아니 내가 전 재산을, 내가 평생을 벌어놓은 걸 가지고 창업을 하는데 심사숙고하고 깊이 생각해서 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그 판단이 거의 90% 이상 다 틀렸는데도 나도 틀리겠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상으로 사람들은 신앙을 하는 데서 유독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는 거예요. 어제도 구원 간증을 하러 나온 한 목사님이, 아니 동정녀 마리아가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그걸 믿는데 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했다는 거 이걸 못 믿을까? 야, 그 표현을 하는데, 목사님 자주 예를 들어 설명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구원론에 대해서는 난해한데 목사님이 그렇게 쉽게 단정 지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그래, 성경은 난해하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도 난해하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난해하고, 야이로 딸 죽은데 잔다고 난해하다. 그러나 믿으면 쉽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은, 그렇지, 아니 처녀가 애를 낳았다 해도 믿는데 예수님 모든 죄를 사해놓고 의롭게 돼, 이걸 왜 못 믿었을까?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간증하는 거 보면 너무 재밌고 은혜롭게, 참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들어서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 시편 51편에서 왜 내가 지금까지 내 판단 믿고 살아왔을까? 하나님, 이제 당신의 판단이 맞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실 때 의로우십니다. 예, 내가 내 판단 안 믿고 당신의 판단을 믿고 살겠습니다. 다윗이 왜 죄에 빠졌느냐? 다윗이 왜 이렇게 죄에 빠지고 고통하고 사느냐? 자기 생각 믿고 자기 판단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까, 야, 내가 왜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를 왜 범했느냐? 말씀의 판단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 사무엘상 2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무엘상 22장 5절. 선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자, 다윗이 모압 왕과 함께하고 있고 요새 있을 때 하나님이 선자 가시를 통해서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유다 땅에 가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늘 쫓아다니고 기다리고 있지만은 이 말씀의 판단을 따라서 유다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유다 땅에 들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면서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7장에 넘어가서 보면 사무엘상 27장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 하나님은 요새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갔었는데 거기서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했는데 어느 날 다윗이 자기 생각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겠다. 좋은 생각이다. 이것이 제일 좋은 길이다 싶어서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가니까 정말 블레셋 왕이 그를 반겨주고 아기스가 그에게 시글락성을 주면서 너무 일이 잘 됐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그 결과 30장 1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적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자, 이것이 이제 다윗의 생각을 따라간 결과였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따라간 결과였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따라갔을 때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다시 다윗이 지금 시편 51편에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당신의 판단이 맞습니다. 진작에 왕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요새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고 방향을 정해줬는데 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느냐. 내 생각, 내 판단을 따라간 결과였습니다. 자, 그것이 사무엘하 11장입니다. 1절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자, 이것이 다윗의 판단이었습니다. 굳이 내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요압과 그 신복들이 가서 능히 그 전쟁을 쳐서 대적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가 또 어려먹고 부담 없는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결국 범죄하게 되어지고 우리아를 죽이게 되면서 하나님, 내 판단이 틀렸습니다. 당신의 판단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시편 51편에 다윗의 마음이 정해진 것이 당신이 말씀하실 때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당신이 판단하실 때 당신의 판단이 옳습니다. 고 마음을 정하는 놀라운 회개인 거예요. 다윗은 내가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 내 판단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믿었습니다. 내 판단을 따라가고 내 생각을 따라간 결과가 또 이런 고통이 오고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악을 저지르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이런 공고 가운데 처하고 내 마음이 이런 고통 가운데 들어가네요. 이런 사람들은 참된 회개가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악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죄 용서 비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의 생애 길을 돌아보면 유다 땅에 들어가는 게 안 좋은데 하나님 유다 땅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유다 땅에 들어간 것이 너무 잘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거릴라 거민을 구원하러 가는 게 부담스러운데 백성들은 다 가지 말자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을 따라가 보니까 너무너무 복되었고 지금까지 한 번도 당신의 말씀의 판단을 따라갔을 때 안 좋은 적이 없고 잘못된 적이 없고 다 옳았다는 거예요. 다 복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삶은 하나같이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판단을 따라 삽니다. 자기 보기에 제일 좋은 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상책을 따라갑니다. 사람들은 늘 생각, 어느 길로 가는 게 내게 제일 좋겠는가, 어떤 길이 내게 제일 유익하겠는가, 어떤 길이 내게 제일 복된 길이겠는가, 늘 제일 좋은 길을 선택을 해갑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바둑에 수많은 수가 있는데 세상에 바둑을 제일 잘 둔다고 하는 사람들, 한국의 이세돌, 중국의 커제, 이런 사람들이 자기 어떤 최상의 수를 둬도 결국 가보니까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을 가진 컴퓨터 프로그램 앞에 지더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인간의 이 바둑의 수는 하늘에 별과 같이 많아서 절대 컴퓨터가 인간을 못 이긴다고 했습니다. 체스는 진작에 컴퓨터가 인간을 이겼고 바둑은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을 이기질 못했습니다. 컴퓨터가 이기질 못했는데 자 인공지능을 가지고 그동안 이세돌이 바둑을 떴던 거, 커제가 바둑, 유명한 기사들이 바둑을 떴던 그 수를 다 학습을 시키니까 얘가 수를 다 읽어버리는 거. 이세돌이 어디다, 이런 경우에는 어디다가 놓는 경우가 많은지 경우의 수를 다 가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이세돌이 계산 못하는 앞으로 열 수 뒤에 이 수를 놓았을 때 이게 49%짜리가 될지 51%가 될지 그걸 구분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는 그걸 계산해 낼 수 있는 거예요. 49%에 두면 지게 돼 있고 51%에 두면 이기게 돼 있으니까요. 그럼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알파고보다 못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제일 좋은 수라도 하나님이 야 그거 아니야 하면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세돌이 인공지능 알파고와 바둑을 두면서 한 번 이겼습니다. 그 한 번 이긴 걸 가지고 막 대단하게 여기면서 그 한 수를 뭐라고 부르던가요? 신의 한 수라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왜 신의 한 수라고 해요? 예? 이거는 인간으로서 진짜 생각해낼 수 없는 가장 최상의 수가 신의 한 수란 말입니다. 근데 어떤 교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일부러 져준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0.1%의 오차가 나도 그거는 인공지능으로서 쓸모없는데 바둑에서 말하는 대도 안 한 엉터리 수를 엉터리 수를 둘 때 떡수라고 하는데 어떻게 인공지능이 그렇게 떡수를 둬가지고 지냐. 말도 안 된다, 그거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자료 공개해라. 근데 공개를 안 했어요. 그 말은 그 왜 져줬냐? 인간의 오랜 세월 바둑에 대한 예우로 한번 져준 거다. 그 말이 맞는 것도 같아요. 누가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그러면 여러분 신의 한 수면은 그보다 더 좋은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수가 신의 한 수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에 다른데 교회가 인도하는 수를 시들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시들하게 여기지 말고 이건 신의 한 수다 이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판단과 다르고 내 마음과 다른데 교회가 인도할 때 뭐라고요? 이게 신의 한 수다 하고 그 수를 따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아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인도하는 수는 항상 이건 신의 한 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못해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내가 이해를 해요? 못해요? 나도 역시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그 수를 따라가 보면 정말 그건 신의 한 수인 거예요. 이번 지난 여름에 월드캠프를 하면서 장관 및 총장 포럼을 할 때 첫날 마인드 교육을 했습니다. 둘째 날 뭐 세계대 유치 설명회를 하고 셋째 날 또 뭐 이제 IYF에 대한 뭐 홍보 이걸 했는데 그러지 말고 마인드 강연을 계속하자. 첫째 날 마인드 강연, 둘째 날 마인드 강연, 셋째 날 마인드 강연을 했습니다. 장관님들, 총장님들 변화되고 구원받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수월한 거예요. 이번 CLF 목회자들 때도 이제 다음에는 첫날부터 하자. 첫날부터 오시면 첫 번째 마인드 교육부터 시작을 하자. 이 마인드 교육이 신의 한 수인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들 마음을 열고 복음 가까이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여러분 이건 제가 지난번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 인천공항에서 복음 전할 때 이분이 짧은 기간 한국에 방문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분한테 한 시간 마인드 강의를 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스페니쉬로 PPT 자료를 준비하고 노트북을 항상 내 가방에 들고 다니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분한테 마인드 강의를 통해서 복음을 한번 전해야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고. 어디서?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VIP 출국장에서 이제 다 이제 모든 행사를 마치고 출국하려고 이제 곧 출국하실 시간이 됐는데 비행기가 연착이 됐다는 거예요. 비행기 지연이 돼서 1시간 지연이 됐다고. 사람들은 뭐 하지 이제 뭘 하지 모든 게 다 끝났으니까 뭘 하지 하고 고민할 때 저는 야 하나님 주신 기회다. 마인드 교육을 해야 돼. 또 좀 있다가 1시간 더 연착돼 2시간 비행기가 딜레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게 충분한 시간, 마인드 교육과 복음과 접목해서 충분하게 이야기할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장면이 있어요. 그 사진을 보여줘요. 사진을 보여주면 여러분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 지금 복음 말씀을 손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 손에 폰이 들려있는 거예요. 저 폰을 왜 들고 있는지 압니까? 하고 제가 질문을 해요. 제가 노트북을 펴서 마인드 교육을 하고 있고 그 사이 뒤에 통역자가 있고 대통령 아까 옆에 있고 이 폰을 손에 들고 있는데 제가 마인드 강의를 하는데 중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각하께서 전화를 받으시고 이 전화기를 호주머니에 넣기 전에 끊자마자 계속해보라고 해가지고 손에 들려있는 겁니다. 그만큼 마인드 교육에 쭉 빨려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인드 교육과 연결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하고 쭉 그때 한 마인드 교육과 복음을 다 전해드려요. 그 목사님들이 궁금하잖아요. 보면은 도대체 어떤 마인드 교육을 하고 어떤 복음을 전했기에 저렇게 정말 전직 대통령 각하도 현직 대통령도 저렇게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듣는가 해가지고 다들 빨려와요. 이게 신의 한 수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와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신의 한 수인 거예요. 우리 삶에 신의 한 수가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길을 택해도 그건 인간의 수에 불과합니다. 다윗이 선택한 최상이다. 최상. 이것이 상책이로다. 이게 가장 좋은 길이다. 가보니까 다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인생이 잘 안 풀리지?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망하지? 하는 분은 다윗이 이 시편 51편에서 뜻을 정하고 마음이 정해지기 전의 상태, 이렇게 하면 상책이겠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마음을 정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당신의 판단이 옳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의 판단만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의 판단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내가 말씀의 판단과 다른 길을 갈 때 어떻게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갈 때 그래도 뭐 이만해도 뭐 괜찮지? 아니요. 그 길을 갈 때 정말 내 인생이 망하고 내 인생에 고통이 오고 불행이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선은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갔는데 아기스 왕이 시글락을 내주니까 성을 하나 얻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윗의 생애에 최악의 선택이었고 가장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신의 한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수가 아니라 그건 마귀의 한수였습니다. 다윗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고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수를 예비해 놨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 이후에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가면서 그 하나님의 수를 따라갑니다. 이제 당신의 판단이 옳습니다. 내 판단이 틀렸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판단하든지 간에 내가 당신의 판단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당신의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목사님이 해외에서 화상회의를 하면서 이번에 CLF 목회자들을 초청하면 좋겠다. 그건 신의 한수였습니다. 이렇게 복되게 할 수 있을까? 각 나라의 대표급 되는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언제든지 가면 그 나라 목회자를 다 얻을 수 있는, 이번 12월 달 송구영신 예배는 우간다에서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 우간다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큰 체육관에 스타디움에 자리에 앉는 것뿐만 아니라 그 운동장 바닥에 가득히 사람 10만 명 정도가 모인대요. 거기에 목사님을 메인 강사로 초빙을 했습니다. 보통 달라스에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달라스에서 이제 바로 우간다로 가서 거기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겁니다. 너무너무 또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는데 전국의 생방송대 우간다를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큰 행사입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여시는 걸 보면 그때 그냥 그 한 말씀이 그냥 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전부 다 신의 한수인 거예요. CLF를 하자, 여러분 IYF를 하자고 했을 때 그것이 또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얻을 수 있는 신의 한수인 걸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선교에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으냐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들 늘 예배 시간에 존다고 뭐라 하고 있지만은 여기 앉아 있는 거 외에도 얼마나 보기 좋고 없는데 어떡하냐. 다른 데 가면 젊은이들이 없는 걸 어떡하냐는 거예요. 아마 그 교회는 그럴 거예요. 줘라도 좋다.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만 있어 다오. 우리는 이번에도 목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전을 하고 뭐 이제 다 안내하고 다 통역하고 다 젊은이들 아니냐고. 여러분 그 목사님들도 와서 보시지만은 세계 어느 나라에 누가 와도 다 우리 젊은이들 나가서 통역 다 하죠. 그렇죠? 그걸 보면서 이야, 뭐 영어는 기본이고 불어든 폴츠키든 뭐 세계 어느 나라 언어가 오더라도 다 우리 젊은 군유스코 출신들이 통역을 하니까 여러분 그 또한 신의 한수였고 CLF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라시아서 합창단을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마인드 교육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은 신의 한 수를 늘 줘서 여러분 인생을 펼쳐가고 싶어 하는데 다윗이 자기 판단 믿는 동안 자기 생각 믿는 동안 이렇게 범죄하고 고통하는 삶을 살고 이렇게 악을 저지르는 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 당신의 판단이 옳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판단하시든지 그 판단이 옳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다윗이 이 부분이 회개가 되면서 다윗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어졌는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내가 잘못 저지른 행위를 그냥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이제 당신이 말씀하실 때 당신이 판단하실 때 내가 그 판단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정한 것처럼 이것이 다윗이 잘못을 했는데도 악을 저질렀는데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고 귀하게 쓰임을 받은 조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삶이 여러분 삶에도 펼쳐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악을 저질렀고 또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전쟁의 맹렬한 곳에 내버려 죽게 만드는 큰 악을 저질렀는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생애 마지막까지 하나님 다윗을 복되게 이끄셨던 것이 다윗의 행위가 올바라서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 시편 51편처럼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그 삶 가운데 들어갔기에 하나님 뭐라고 판단하든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그 판단을 따라갔던 삶이 다윗 생애 전부를 복되게 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판단 하나 믿으면 주님이 어찌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복되게 이끌어주지 않겠습니까? 내 속에 수많은 생각이 올라오고 수많은 판단이 올라와도 아무리 좋아 보이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 생각, 그 판단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며 교회의 뜻을 따르게 되어질 때 하나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것이 신의 한 수였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가장 좋은 그 신의 한 수처럼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주의 판단을 믿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